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오늘은 이제 앞에 오늘 보여준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날은 제가 가운데로 내려가서 설교 시간이 한 분만 예배드릴 때는 예배 시간이 PPT를 띄우지 않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 보시고. 이게 미디어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문서로 된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눈으로 자꾸 글씨를 이렇게 책으로 봐야, 여러분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도 어디에 있는지 자꾸 이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세 주밖에 안 남았어요. 세 주 끝나기 전에 이거 암수 외워야 된다 했어요. 이거 못하면 달란트 제가 전부 뺏을 수 있어요. 9주 시간 정도 9주 동안 이거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리고 어른들도 2주 후에 저기 마지막에는 인물 암송을 하는데 그때 못하면 그날 점심 식사는 전부 밖에 테레비에다 이렇게 갖고 쌓아나가서 제공하는 걸 할지도 몰라요. 찌도 몰라요. 자, 다음께 여도록 아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평화와 평화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처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일곱 번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를 드렸고 우리의 온 마음과 또 몸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 앞에 시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화 중 하나인데, 여러분 시계에 보면은 시침과 금침과 초침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시침과 금침과 초침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나는 너무 적게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한 바퀴 도는데 나는 720바퀴나 돌아야 되고,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초침과 금침과 시침이 만약에 멈추거나 제 기능을 안 하면 이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센터로 가겠죠. 거기서도 갔다 왔는데 또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겠죠. 시침은 시침대로, 금침은 금침대로, 초침은 초침대로 자기가 맡아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될 직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한번 이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느 날 해가 지구에 있는 인간들과 싫어. 그래가지고, 나 저기 이 더운 열기 지구에 안 줄 거야. 그리고 갑자기 해가 자기 그 저기 표면도 6000도 되는 그 온도를 갑자기 한 10도, 20도 아니면 전혀 안 줘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온 식물들과 꽃들이 아, 나 저 인간들 때문에 아니면 이 저 사회가 싫어서 나 싹을 내지도 않고 꽃을 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에 꽃이 있었을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계속 존재해 왔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이 창조물들이나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들 직무를 다 하고 있더라. 다 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식물보다 조금 저 충성하지 못한 거냐면 동물들이더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끔 동물들 중에는 약간의 그 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혼이 있기 때문에 싫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 배가 끊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멸종에 빠져버린 위기에 직면하죠. 그런데 동물보다 자기 맡은 일에 더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보니까 누구야? 인간이다. 더 좋은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이 자연세계의 식물들보다 훨씬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나눠볼 건데 솔로몬이 일찍이 잠언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품별을 논하지 못하더라.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충성하시나? 근데 그런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은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벽을 면한다. 이 충성, 신실함,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이 솔로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충성. 바꾸면은 충성은 뭐의 열매다? 뭐에는 성령의 열매다. 한번 해주세요. 자, 충성은 뭐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게으름은 뭐의 열매다?
욕심의 열매예요.
욕심의 열매다. 네. 충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 쪽으로 한번 이걸 회부해보고 고찰해보고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충성이란 뭘까요? 충성. 충성이 뭘까요? 네, 그렇죠. 우리. 그래서 나는 그렇게 먹는 게 충성한 거야. 근데 우리 찬이가 제일 충성스러운 게 뭐냐면 제 깨니에, 끼니에. 가족들은 가끔 두끼 먹는 사람도 있고 누나는 가끔 어쨌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찬이는 항상 세끼 먹고 간식까지 먹어. 아주 먹는데 아주 얼마나 충성스러운 거야. 좋아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키로 갈 거니까.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국가나 윗사람 등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협소적인 것만 표현합니다. 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국가나 윗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이나 이게 충성할 때 충자가 무슨 충자였어요? 충성, 충, 성은 정성, 성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이 충성이 뭘까요? 여기 쓰신 분은 다 영어죠. Faithfulness. 자 원래 Faith가 믿음, 신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FUL이 붙었어요. 전미사가 붙었죠. 접두어가 붙으면 뭐가 바뀌고 뜻이 바뀌고 전미어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형용사가 됐다가 또 그 뒤에 NESS 전미어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되는 거죠. 뭐냐면 충실, 성실,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 또는 내만이라고 해요. 와,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 내만. 아, 그래서 어른들이 뭐 시키면 아니요 하지 말고 내만 해야 되는구나. 내만. 그래서 이게 충성이구나 생각했는데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진실한, 성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스토스가 성경에 믿음 있잖아요. 믿음. 믿음하고 충성하고 똑같이 피스토스가 쓰였다는 거예요. 믿음도 피스토스. 충성도 피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 이게 어원이 어떻게 유래됐냐면, 노예 손으로 끌려간 노예가 한번 너를 잡고 잡으면 죽는 순간까지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이 말을 다 듣고 아 내가 주님과 아빠와 남편과 목회자와 국민과 시민과 친구로서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경으로 노예가 끌려갔는데 그 노를 한번 잡는데 죽는 그날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너를 죽는다라는 말에서 이 말이 유래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충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사전적인 충성하고는 너무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충성스러운 삶. 누가 말해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다라면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또 영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해놓고 이거 내가 했다 그래. 그런데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뭐 재능이 많은데 이 불충성하는 사람보다 뭔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근데 능력도 많고 충성스러우면 얼마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연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 보면 다른 성경에는 충성하였고 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충성됨이었어요. 아멘? 충성됨. 다니엘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썼을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6장 4절을 읽어보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계시 베일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베일이 이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꿈도 해몽하게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의 세 왕을 섬기는 신화가 되겠습니다. 역사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위대하게 수임받고 최소한 5개국 이상도 하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임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충성됨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허물을 찾고자 하는데 허물이 없어요. 너무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뭘 했냐면은, 아,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것을 절하면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승리를 줬죠. 너무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찍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충성되니까, 충성되게 또 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참 충성스럽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충성스럽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직분을 맡는, 일을 맡기고 사명을 준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양육에 대한 양육론에 대한 아주 영적으로 이 4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 디모데가 누굴 가르쳐냐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는 주의 일에서 어디서든지 사회에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이 머리만 굴리고 꼼수 부리고 말만 많고 하지는 않고 이런 사람에게 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람에서 끝나버립니다. 충성된 사람, 식물처럼 충성된 사람, 자연세계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이러한 외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또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요? 쓰시려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충성된 삶은요,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을 받아요. 충성된 삶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더 큰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상까지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사람들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그러는지, 과연 그러는지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을 통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솔로몬이 말한 잠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잠언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 자기의 잘난 것을 사람들은 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잘난 것,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자랑하는데, 솔로몬이 말한 것은 진짜 여기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최고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최고로 자랑할 것이다. 또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5장 13절에 솔로몬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이라면 멀리 보지 마세요.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충성됨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제 말하고 있는 성경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막 뭐 예화 많이 끌어오고 막 그렇게 안 한 게 뭐냐면 윤길남 목사 그렇게 많이 달까 봐. 그래서 저는 철저히 설교 원칙이 있느냐면은, 원칙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성경의 원리는. 그러면은, 왜냐면 말씀에 따지는데 말씀에 따져봤자 어떻게 돼요? 화면으로 또 혼날 일이잖아요. 성경의 원리만 가르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설교의 자료고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도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사실 우리가 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마지막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사실 충성스러운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가 네? 충성해야 거기서 아이도 생기는 거죠. 네? 사장하고 직원하고 충성스럽게 일이 돼야 그곳에 뭐 번창함이 있는 거죠.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충성이 돼야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가씨들 네?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지금 이제 곧 남편이 나타나 생겼네. 다른 사람들 목사님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곧 나타나게 생겼어. 내가 사실 지영자매 여기 있는 동안 내가 그 실직 범위로 내가 저녁까지 해보려고 지금 내가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이 결혼하면 여러분 아내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 아멘 안 하고 같이 참석하려고 아멘 어쩐데 누나가 너무 나이가 많네. 아니야 그래 충성해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말쟁이나 사상가나 네? 이런 사람들도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가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충성충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모세 이야기 해버렸고 다니엘도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요셉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저는 항상 대표적인 모델로 예수님을 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신앙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격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든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충성스럽게 삶을 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말씀 보면서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곳에 하나님의 온 기름을 받지 않으셨으니.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받거나 들어서 그와 같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뭘 나타내냐면 충성스러운 삶을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세 가지 구약에는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왕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기능을 다 하신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대제사장 기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너무나 충성스럽게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에서 그럼 우리가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충성해야 될 삶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업무자. 이거는 뭐냐면 일을 맡은 자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자로서의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슨 경제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그 돈이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간에 누군가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럼 그게 직장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아르바이트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업무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탁을 받아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조금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아니면 어떤 그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여러분 일을 맡은 업무자라면 그 직장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꼼수는 안 됩니다. 잔머리는 안 됩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주잖아요. 설령 만약에 안 주더라도 내 생각에 정당한 대가가 안 오더라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보고 너는 그때 그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요셉과 다윗 아닙니까? 요셉과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슨 신부를 시켰는데 신부를 하나 잘해가지고 왕되고 저기 종충이 형한테 가서 요셉한테 형한테 가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좀 살펴봐라 했더니 어디를 요셉이 갔어요. 원래 맨날 집에서 이 피나 돈만 있고 맨날 집에서 이 명품만 저기 입고 그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던 친구가 아버지가 말하니까 갔어요. 근데 없어. 사람들 물어보면 혹시 우리 형들 못 봤냐 할때는 엄청 먼 데로 양육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형들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가 봤어요. 다른 사람 갔으면은 갔다가 오죠. 아버지 없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르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했더니 끝까지 형들을 가서 오잖아요. 충성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 과정을 보면서 야야야야 얘한테 뭐 맡기면 얘 일 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총리를 시켜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은 또 형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벤돌을 사가지고 벤돌을 사서 형들에게 좀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전쟁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무서워요. 나 안 갈 거야. 거기 뭐 이상한 키 크고 이상한 인간도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소문에 안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말에 충성스럽게 갔어요. 하나님이 딱 그 과정을 보고 쟤는 지 아버지한테 저렇게 충성스럽게 전쟁터에도 가는 거 보니까 쟤는 내가 뭐 맡기면 쟤는 큰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들어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뭘 맡았어요.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삶의 영역, 이 충성의 영역은 뭐냐면 역할적. 대부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항상 이 분야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이 경제적인 일을 이런 부분에서만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성경으로 다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는 단지 삶의 위치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 또는 역할자로서도 충성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할자로서는 가정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자매님들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은 형제님들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미래의 남편이 될 우리 형제들도 잘 드시고 여러분 아내에게 충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돈 좀 벌어가지고 생활비 채워준다고 해서 남편으로서 충성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가 뭔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아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적용하시면 우리 그 관심이 뭔가? 그래서 아내가 이때쯤이면 우리 아내가 이걸 먹고 싶을 거야. 이때쯤이면 상류를 먹을 차니까 상류를 사줘야 돼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서적인, 신앙적인, 그 다음에 감성적인 모든 영역에서 아내에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하세요. 남편도 아내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대충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다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어떻게 그래? 요즘 여자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충성을 말합니다. 한번 너를 잡았으면 죽을 때까지 안 죽는 것, 쉬지도 않고.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게 충성하세요. 예찬이 부모에게 충성하세요. 성기도 마찬가지, 원지도 마찬가지, 어린들, 더영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며느리들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한국의 그 집사님들이 몇 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잘 있는 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이야기인데, 옆에서 다 듣고 가는데, 쓸쓸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분이 우리 교회에 성도였으면,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났습니다. 혼냈어! 다행히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그 뭐냐, 이렇게 말하고. 전화했던 한국에서 자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50 넘은 남편이 두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0 넘은 남편들은 아주 마치 이 물에 젖은 낙엽과 같다.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가만 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요즘 한국의 여성들이 50 넘은 남편들에 대해서 뭐라냐면 세일로 이렇게 이 품목을 내놓는데 우리 남편 세일 가격과 세일합니다. 내놓는데 중요한 것은 AS는 가능한데 리턴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너스를 하나 얹어드리는데 뭘 보너스냐면 시어머니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하는 거잖아요.
문제야 고맙이야.
이게 요즘 한국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시가집에 대한 태도를 풍자해서 나는 표현을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에게 충성하시고 아멘? 시금치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왜 시자 들어갔다고 그것만 들어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시에서도 살면서 뭐가 이렇게
시금치 세러
처갓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녀로서 여러분 삶의 위치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로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신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로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법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성실하게 지키세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는 법을 정확히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다 정당한 보험을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려고 하면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보험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시민입니까? 올바른 시민이 되십시오. 길을 지나가다가 뭐 떨어져 있으면 주워갖고 쓰레기 때문에 버려보세요. 저는 합니다. 직업병을 이거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뭘 저기 막 어지럽혀놓은 거 안 치운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막 죽는 습관이 드는데 여러분 시민으로서 우리는 오를 바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충성해야 될 거면 공부입니다, 공부. C가 뭐예요, C가? 예? D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C하고 D를 맞으면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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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 하다 그러는 거죠. 예? 또 P가 뭐예요? P가 P하고 C를 맞으면 뭐냐면은 BC 그러거든요. 시들시들 실수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A를 맞으세요. 열심히 해도 안 맞추시는데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진짜 그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1916년에 워싱턴에서. 충성은 희생이라는 절대적 원리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충성은 희생이라는 절대적 원리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고 심지어 한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 하나에 불의한다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하는데 진리죠. 여러분이 맡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한 그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 하나 그거라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주님이 뭐하냐면 더 큰 일을 맡긴다. 왜 나에게 남들처럼 왜 난 막 큰 일이 나에게 엄청난 일이 나에게 안 올까? 그 이유가 간단한 거죠.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삶을 안 살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입각하면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1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고 마치는데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다 찾으실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찾아다닌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살펴보고 있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이 땅에서 누가 충성을 결국 딱 이 말씀 보니까 요셉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충성스럽게 사냐고 막 이 땅을 살피는데 어? 제가? 제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딱 눈에 아이컨택이 돼가지고 어? 너 그 일을 굉장히 충성하구나. 너가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음에도 그리고 그렇게 적은 월급을 받음에도 아니면 하기 싫은 일에도 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구나. 막 하나님의 눈에 딱 드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어서 그래 너가 잠깐 그것을 고생하고 힘들하지만 너의 충성된 때문에 여러분을 크게 쓰겠다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육신의 방법대로 하면 이 충성의 열매는 안 맺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열매, 이 육신은 뭐냐면 더 계속 주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고생하고 싶습니까? 네? 누가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뭐 일들 막 충성스럽게 하고 목숨도 누가 그러고 싶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그 대충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더 게을러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게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성경이라도 이게 인간의 소욕이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 충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생각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원리대로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것,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부터 예배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하게.